이 현상교회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또 다 이렇게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끼리만 주일날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합동신학교에서 그 수많은 후배들이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할 때 정말 깊이 깊이 생각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시켜 주시면 정말 앞으로 한국 교회를 책임질 우리 또 후배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지금 합신에 가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든지 현상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두 주에 걸쳐서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훑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대로 가면 조금 이제 지루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근데 하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여기 현상교회 오기 전에 그 목사님 설교 한 10편 정도를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랬는데 사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가족이 어디 뭐 이렇게 출타했다 들어오면 뭐 새로운 얘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다 들으시고 배우셨던 내용에 한 풋노트 각주 정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핸드아웃을 유인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세 장인데요. 오늘 받으신 거를 다음 주도 이렇게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2주에 걸쳐서 다룰 내용들에 이제 포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말했다시피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맺는 모든 관계를 그게 시대별로 쭉 나열을 해보면 다 앞에 언약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그 뭐 이거는 받아 적으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그 약이라는 말도 사실 커버넌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넌트와 테스타먼트가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성경도 구언약과 이제 새언약이 있고 그리고 그 안을 또 막상 펼치면 아담 언약부터 마지막 새언약의 완성까지 각 시대가 이렇게 다양한 언약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이 다양한 언약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해서 이제 이렇게 범주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로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도 그렇고 이제 우리 믿음의 개혁주의 선배들이 행위 언약이라는 이제 단어로 묘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요한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는 타이틀 안에 이렇게 그 다양성이 같이 한 묶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마치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파편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제 그 가장 근본을 이루는 그 구속 언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교통 정리를 누가 해주셨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켈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2권 11장 1절에 보면 이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을 우리가 읽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은 하나다. 언약은 항상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구속사역을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거기에는 이제 다양성이 있게 된다. 근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구속사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경륜에 있어서 다양성,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의 일체성.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아주 신숙합니다.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다양한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 이상의 성경 기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다양한 장르도 다양하고 저자도 다양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의 주제를 파악하면 성경 전체의 이제 통일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편하게 생각해서 AD 0년, 뭐 BC 0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탄생과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주전과 주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 가운데 임하셨지만 사실 그 이전에 수천 년의 역사가 결국 지향하는 하나의 본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첫 스텝만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순서를 뒤바꿔서 이렇게 좀 재밌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죠? 예, 여자의 후손. 그 원문을 보면 3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아담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몇 주 전에 들으셨던 설교 가운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호세아서 6장에 근거해서 아담이 타락 전에 에덴에서의 상태를 행위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담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언약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다 이제 거기에 그 첫 번째 당사자가 돼요. 그 타락한 이후에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은혜 언약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관광을 하시거나 어떤 이렇게 서구의 뮤지엄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주로 이제 천주교에 있겠죠. 이게 누구죠? 성모 마리아. 근데 성모 마리아가 독특한 게 아니라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성모 마리아가 여기 지금 용을 밟고 있죠. 저기는 이제 지금 뱀을 밟고 있고요. 이상하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누른다고 했는데 왜 캐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가 이걸 밟고 있을까?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사실은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조각을 하고 그린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성경 보고 한 거예요. 그 제가 처음 5분만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고요. 이게 유명한 이제 입사 논쟁인데 종교개혁 하면서 그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이것부터 성경을 바로 이제 복원하게 된 거예요. 그 물갔다 성경이라고 하죠. 멀게이트라고 그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오늘날까지 캐톨릭은 하나의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벌게이트 성경은 이제 제롬의 번역 AD 400년으로 잤거든요. AD 400년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캐톨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니미키타스 저기 엔머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적 원수 관계를 뽀남 아이셸 풋 이런 뜻이거든요. 인텔 비트윈 때 너와 에트 물레리움 여자 사이에 두고 에트 그리고 세멘툼 너의 시드 너의 후손과 에트 세메닐리우스 그 녀의 이제 후손 사이에 둘 건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입사 콘테레 까푸 뜻뜬 너의 까푸 이건 이제 어원이 다 비슷하죠. 라틴어 우리 선생님 계시면 이제 다 같은 어원에 나왔어요. 이거 머리 네 머리를 갖다가 뿌실 그 주어가 입사로 나오는데 이게 she herself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번역했죠. 마소라 텍스트나 원래 구약 원문에는 입사로 번역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수의 번역이 히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 가운데서도 받는 건 이제 세멘을 받아야 되면 세멘은 중성이라서 이제 입숨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아예 성경을 그 성모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뭐 이제 조각한 사람들이 성경 보고 그렇게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오역으로 얼마까지 갔냐면 이게 1979년까지. 캐톨릭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1979년에 노바 불가타라고 이제 뉴 킹제임스 버전 이런 식으로 이제 뉴 불가타 성경이 나와서 이제 이 성경을 다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로소 바로 잡게 돼요. 잘못을 인정했어요. 아 이거는 분명히 해석상의 오류다. 근데 뭐 우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 에라스무스가 이제 원문의 근거에서 그 성경을 복원시킨 것이 그 사람 휴머니즘이지만 사실 종교개혁의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루터가 켈빈이 에라스무스의 도움을 받았던 게 에라스무스의 사상이 아니라 너무나 캐톨릭이 엉뚱하게 성경을 다 뜯어 고쳤거든요. 예를 들면 리펜트도 Do the penance로 바꿨어요. 고해성사해라. 고해성사는 벌써 나중에 나온 건데 예수님 세례요한이 고해성사해라 이렇게 성경을 자기들의 어떤 교리에 맞게 막 원문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건 넌센스다. 우리 성경 원래 이제 그리스를 잘 아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복원하고 그런 정신으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 원문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이 단어 하나를 바꾼 것이 자그만치 1500년 이상을 가장 원시 복음, 제일 복음이 먼저 선포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렸던 거죠. 참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금 다 이렇게 복원해 놓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손에 가지신 성경이. 그래서 이제 1979년부터는 이제 우리 로만 캐톨릭 성도들도 제대로 된 원시 복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냥 서론이고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니까 그냥 처음에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구약의 그 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시각으로 읽어갈 건데 차례차례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 지금 이제 노아하면 언제 예수입니까? 저나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부터 이제 신약까지 이렇게 성경은 큰 구석사의 광맥이 흘러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결국은 그 광맥을 우리가 이제 찾게 되고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유력한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포인트는 조금만 파면 아주 금문보화가 있고 그 처음부터 광맥의 끝과 끝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 중에 가장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 또 자극적인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 오늘 주부에 실리신 엘리야의 승천 사건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구 언약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메인 텍스트는 열왕기하 2장이 되겠습니다. 그 쉬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 많이 배우셨죠? 주일학교 때부터.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죠? 아 엘리야 승천이 뭐 나쁠 수도 있나? 이건 좋은 사건이다. 예, 손을 안 드시죠. 나쁜 사건이다. 아, 예. 저항하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계시면, 공부를 좀 잘 하셔서 아이들 가르치시길 원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지금 보면 돌이켜보면 청년부 학생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배울 때, 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멋있게 끝날 수도 있구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는가. 물론 이제 에녹같이 그런 아주 좋은 경우도 있죠. 근데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그렇게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 자체를 읽기만 해도 에녹의 얘기와는 전혀 틀려요. 전혀 그 분위기가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승천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좋은 부분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것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심각한 자기 인식이 사실 있는 게 보통 이제 보통 아닌 경우도 많지만 뭐 그런 루트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좋은 것을 알려면 무엇이 비극이었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분리라는 개념인데요. 당장의 그 텍스트를 읽으면 엘리사의 반응을 볼 때 이것이 희극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을 때 제일 처음 반응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국가적인 재난,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옷을 찢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 물론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의 헤어짐이 섭해서 울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울면서도 축하를 해줘야죠. 축하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 대한 인식, 선지자로서 영성이 굉장히 센서티브했기 때문에 그걸 즉각 알아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났다, 그걸 이제 안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진 가정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최덕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언약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전공자인데 성경에 언약신학의 주 텍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놓치시지 않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은 잘 못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아는 게 사실 반이에요. 근데 그걸 다 짚어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설교가 각주라고 하는데, 그때 설교 때 인용하셨던 구절이에요. 굉장히 핵심 구절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출애굽이 있은 지 600년이 지난 시점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the day예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한 날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 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날.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뭐죠?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결혼 언약. 그래서 그 결혼 관계가 됐는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순탄하지 못한 가정사였어요. 깨어진 가정사의 내용을 이 말씀 짧은 한 말씀 가운데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먼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의 전 내용이 결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쭉 다시 읽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은 적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원래 시내산 그 호렙이라고 그러죠. 요 지도를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그 호렙산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거기서 처음에 모세를 만났고 그렇게 예약을 했어요. 여기로 데려오기로.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로 미리 이제 모세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하는 그런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밟고 계세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만 산으로 부르시죠.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청원을 하는 거예요. 모 청원의 내용을 하는데, 야 너 저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너희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쫙 데리고 왔다며 봤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고 거기 가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부부 관계로 살면 너는 이 전 세계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백성에게 얘기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참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 예, 저 아니에요? 예. 그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약간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무슨 거짓말 하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날라왔나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왔죠? 바다 밑을 기어왔잖아요. 땅 밑을 기어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문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선을 보러 이제 예전에 선 보신 경험이 있으면 선 보러 딱 가면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 배우자 될 분이 이제 마음에 들으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문학적이 돼요. 시를 안 읽던 사람도 시집도 읽고 연애 편지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재산 자랑을 합니다. 은근히 우리 집에 뭐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경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약간 유치하게 접근을 하세요.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근데 너 나랑 결혼하면 이게 다 네 거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적이 되시고 재산을 자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쪼르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성경에 보면 있는 그대로 다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백성의 장로들 70명은 나중에 보면 이제 70인인 게 드러나요. 이게 다 초대를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오늘날로 하면 이제 국회를 소집한 거죠.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신, 해방자로서뿐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 부부 관계다. 너희 어떻게 어그리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모든 장로들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가 다시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하나님 쟤들이 좋대는데요? 딱 그렇게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럼 이제 결혼식을 하자.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결혼식 날짜를 이제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신부에게 접근을 해서 동의를 얻으셨을까?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만 정말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설교 준비를 많이 하다가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됐는데 타잔 영화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노래 되게 좋죠? 그게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제인, 짐승남, 타잔. 마지막에 영국으로 가요. 마음은 벌써 타잔에게 있는데 왜 가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효녀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그 아버지가 그걸 아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타잔에게 있다. 그래서 넌 여기 나무라 그랬대. 그럴 수가 없다. 나무라 그렇다. 그러다 이제 허락을 해요. 너 나는 혼자 살아도 되고 넌 여기서 나무라. 그래서 아빠 정말 그러고 이제 키스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딱 뛰어내려서 마지막에 이제 타잔과 이렇게 허그하는 걸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본 영화인데 원래 줄거리는 그렇지 않았대요. 저는 이제 DVD 감독판이 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있으신 분은. 감독판에 보면 원래 그 스토리는요. 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빠가 이제 그걸 확 떠밀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확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난 간다. 너는 타잔에게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영화가 다 만들어져서 100억 계약까지 다 맺어졌대요. 그랬는데 이걸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 이 애니메이션 만들었던 스텝 중에 한 여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나가면 전 세계의 어린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볼 텐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결혼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인데 그거를 아버지 등에 떠밀려서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되면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해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당히 벌써 몇백만 불 이런 이제 손해를 보게 됐던 이걸 다시 만든다는 거는 그런데 그 주장이 너무 참신하니까 전체 그 애니메이션 팀이 그 디즈니 쪽에서 그 투표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겼대요. 바꾸자 쪽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위해 바꾸자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바꾼 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강권해서 이제 구원을 해내시지만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의 신부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그 모습이 벌써 그 당시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우리 앞서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식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신부의 성결 의식을 얘기하죠. 3일 후에 오는데 너희 성결하게 씻어라. 근데 이제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미크베라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어요. 그 뭐냐면 종교적 의식인데 이제 결혼하려면 아무나 못하고 그 회당에서 이제 랍비가 주례를 하려면 신부가 목욕을 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이제 회당 안에 그 침례받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목욕 욕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목욕을 하면 그 이제 그 담당자가 시그너처를 딱 줘요. 이 신부는 종교적으로 깨끗한 신부다. 그럼 그 시그너처 있어야 주례 받을 수 있는 거 회당에서.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신앙이 좀 좋았을 때는 일주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요즘은 3일. 뭐 짧게는 하루만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미크베라 그러거든요. 그런 의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원이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의 실제 결혼 풍습을 따라서 신부의 정결 의식을 취하고 물론 사막이니까 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약간 약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어쨌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식이 16절부터 19장 보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도 조금 이제 유치한 그 예식장에 가면 신랑 입장할 때 드라이에스에서 쫙 연기 나오고 빵빠레 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진천인가에 가서 우리 선배 결혼하는데 갔더니 요즘 그렇게 하는 결혼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구름이 쫙 드라이에스 깔고 그 다음에 나팔, 웬 나팔, 우레와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먼저 입장을 딱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를 초청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틀린 거예요. 아직 신부가 정결하지 못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 생활을 할 만큼 무죄한 이제 깨끗한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제 중보자의 역할로 이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신부를 대표해서 이제 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이해 폭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결혼식 와중에 있어지는 십계명, 그 의미가 뭘까요? 신부의 그 혼인 서약에 사실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저도 이제 결혼했을 때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서약의 제일 처음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Only You 이거 아니겠어요? 오직 이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며 성계에서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똑같이 십계명의 넘버 원투가 다 그네요. 그죠? Only You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삼아 평생 정조를 바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안에 그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근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슨 기독교 테러리즘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의 배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그 지난번 이제 봉은사 뭐 그 사건 좀 그 우리 기독교 잘못했죠. 그 들킨 것도 잘못하고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독교를 막 욕하는 얘기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그래서 이제 법회한 것도 제가 직접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듣기도 하고 했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원래 종교가 배타적인 종교여가지고 이거는 다 나머지 종교는 우상이고 자기 하나님만 그거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 아예 기독교가 몰아내지 않는 한은 막 역정을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나 기독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배타성이고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성진 엄마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럼 그 이후로 모든 이성에 대해서는 제가 테러를 행해야 되나요? 막 째려보고 발로 차고 막 그래야 돼요? 가까이 오면 죽어 막 그래야 돼요? 돌 던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나이스하게 해야죠. 예를 갖추는 거죠. 그거 다 문화시민으로 그렇게 살아야죠. 예? 의미 있는 눈빛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젠틀해야죠. 이 사랑의 배타성을 갖고 기독교의 어떤 배타성, 뭐 테러리즘 이런 걸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혼이 선포되는 내용이 이제 24장 텍스트에 나와요. 24장에 보면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 결혼 예식에 비유하면 좀 섬뜩한 일을 행하세요. 결혼 예식 중간에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죠. 백성에게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혼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이 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곁다리로 드리면 19장에서의 하나님과 24장의 하나님은 굉장히 틀려요. 왜냐하면 19장에서는요 결혼할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손도 대지 말고 활로 쏘든지 돌로 쳐서 아주 적금 금지령을 내렸다고요. 근데 이제 24장의 하나님은 다 이제 산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이제 뭐 JDP 뭐 여러 이렇게 문서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 19장의 하나님, 특히 이 부분은 이제 J문서의 하나님, 뭐 여기 하나님은 이제 엘로 E문서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으로 묘사돼요. 아주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 변화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뿌림 예식이 있기 전과 후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죄를 속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있고 나서 성혼이 선포되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산으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까 대표 70명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하면 결혼식 피로연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거기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천국처럼 마치 계시록에 나온 천국의 묘사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 보면 사실 죽는데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포 분위기에서는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름답게 묘사하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그 결혼식 피로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결혼 예식에 동참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의 피. 이것이 새 언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새 언약의 피로 너희에게 이제 내 피를 이렇게 흘린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 구약의 텍스트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라죠? 기념 촬영하고 오늘날도 기념 촬영. 요즘은 이제 그게 증거로서의 기능이에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한 방이면 끝나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뭐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에다 팠죠. 그러느라고 40일 걸렸는데 그거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거기서 성막 짓고 하는 내용을 계시하셨죠. 성막 짓는 것도요. 그러고 보면 뭐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동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얼마나 까다로우시냐면 벽지 색깔은 뭘로 하고 첫 번째 레이어는 뭐로 하고 두 번째는 뭐로 하세요? 무늬는 뭘로 그리고 그거를 소소하게 다 얘기하시느라고 사실 오늘날 진짜 신랑이 그렇게 나가면 조금 이제 신부가 피곤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거 받아 적고 하느라고 이제 40일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0일 모세가 그거 받아 적는 동안에 큰 일이 생겼죠? 그 사이에 이제 그 바람을 핀 거예요, 신부.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성원이 선포됐기 때문에 신랑 신부 부부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바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결한 신부가 아닌 게 분명한 게요.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신을 같이 섬겼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 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의 신은 다신교 국가였거든요. 열 가지 재앙 아시죠? 하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심한 악질 독종 개구리 이 파리 헷갈렸어요. 하수 개구리 이 파리 심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 열 가지의 그 내용들이요 각각의 이집트의 신들 그게 다 역사적으로 고증돼요. 실제 섬겼던 신들을 대표하는데요. 그 열 가지 재앙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머니 파워 섹스 그 다음에 헬스. 오늘날 시대를 지배하는 신은 거의 건강의 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들을 같이 섬겼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과. 옛 남자를 아직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신랑 저기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옛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죄를 묻지 않으셨지만 신랑의 진노로 다가오십니다. 그 엄청난 진노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보했던 건 한 가지 사건만 기억하는데 성경 자세히 읽으면 3차에 걸친 중보가 있어요. 첫 번째 중보는요, 아직 그 외도 현장을 이렇게 덮치기도 전에 있었어요.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너 내려가라. 이스라엘 사람들 바람 핀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열받아서 얘네들 데리고 못 살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영어로 저게 초토화란 뜻이에요. 초토화시켜버리고 얘네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새로운 민족을 너로부터 맺어서 내가 이 역사 다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아주 결사적으로 중보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랬다가는 스캔들 납니다. 이집트에서 그 난리법석을 하고 열 가지 생각하고 장자까지 죽이고 자기 백성 구한다고 왔는데 며칠 지나서 자기 백성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세상에서.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두 가지 갖고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용서한다 그러고 너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두 가지 언약을 조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모세의 1차 중보는요, 그 구약의 그 전에 있었던 두 가지의 언약을 사실 이제 그 리마인드 독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특히 노아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언약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을 읽으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꼭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존의 언약, 자연 언약 뭐 이렇게 가지고 조금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열애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노아 언약의 의미를 조금 한번 보면요. 실제로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뿐 아니라 전체 자연 세계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앞으로 이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이 자연을 보존하시겠다는 언약. 그러니까 아무리 뭐 딥 임팩트나 이런 재난 영화 나와도 국제적인 재난이지 하나님이 지구를 깨지 않으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고 뭐 안심하고 땅 투기 하는 거는 좀 적용이 그렇지만 안심하시라 이거예요.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존하세요.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죄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계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계를 심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 안 했다. 예, 일관성 있으시네요. 그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 죄를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fallen world라고 얘기하죠. 타락한 세계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지워야겠다. 그래서 delete 키를 누르셨다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오늘날 컴퓨터가 나와서 이거 만드는 제가 고생했는데 파일을 지우면 이게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 상에서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냅두면요 한 일주일 있으면 없어져요. 그리고 빨리 지우고 싶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즉각 이제 그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죠.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쓰레기통이 비워지는 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 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the end of the day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날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사실 이루시는 날이기도 해요. 쓰레기통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담과 이브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갔더니 자기들이 처음이 아니야. 거기에 먼저 와 있는 선임이 있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먼저 성경에 보면 그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지상에 떨어졌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니 뭐 지구가 그럼 무슨 저기 그 저기인가요? 뭐 이렇게 감옥인가요? 그건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 비유적 표현이냐면 같이 심판 아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고 들어왔더니 거기에 이제 영계의 타락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상술하진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영계의 타락이 있었어요. 인간계의 타락이 있고, 근데 그 안에 갔더니 오늘날도 이제 감옥에 가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그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텃세를 부려요.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괴롭히죠. 마찬가지 그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위협하고 폭력을 행하는데 그 자체로서 불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세계 자체가 불법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불법적인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왜 이걸 냅두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왜 이런 귀신이 많이 돌아다니는가? 그게 선한 창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쓰레기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하셨나이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쓰레기통 비우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걷다 치울 때 여기서 돼지대로 이동하고 왜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아예 그냥 없애버리지 못했을까? 더 갈 데가 없어요. 거기가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 좀 비켜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자체로서 불법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쓰레기통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오신 사이에 하나님이 쓰레기통 비우면 어떡하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의 시공간을 확보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비유? 구약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 농부가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제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존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이렇게 암시가 돼 있고 오늘 모세의 1차 중보 내용 가운데 암시가 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가 완성되기까지 쓰레기통 안 비우겠다. 사형 언도가 내렸지만 막상 그 사형이 집행되기까지는 1, 2년 이렇게 오늘날 법에서도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통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성령시대에 그것이 풀리 다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원받기까지 쓰레기통 안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레기통 안에서의 온갖 사실은 이제 많은 퀘스천들이 사실 고통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함을 받았다, 자유함을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쓰레기통 안에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그 이제 개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개념은 뭔가? 하나님께서 대신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비록 때묻은 세상에서 아직 심판받은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그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사탄을 의미하죠. 너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프라미스 갖고 믿음 갖고 사는 거죠. 프라미스는 프라미스예요. 아직 그것이 리얼리티가 풀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펼쳐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사모하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결국 라스트 저지먼트가 있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모델을 갖고 이제 보면 노아 언약의 의미가 이제 조금 쉽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내실 때 아담의 형상으로 다 자녀들이 이렇게 후손들이 나오게 됐죠. 모든 다른 피조물과 틀린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 뭐 원숭이나 노루를 창조하셨다. 한 마리만 지으셨겠어요? 이 지구를 채울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지으셨을 거라고요. 각각의 피조물들은 개별자로 지음을 받았죠. 인간은 안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다 누군가로부터 존재를 의지함 받고 나올 수 있도록 다 관계망을 만드셨다고요. 한 부부로부터. 한 부부마저 하나님께서 엮으셨어요. 굳이 남자 여자를 같이 만들 수 있었는데 남자를 지으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과 이브를 엮으셨죠. 이 세상의 인류는 아담 이래를 어느 그 누구도 개별자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의 형상을 공유하길 원한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신학화 과정이 필요한데 최초의 언약 신학자가 누구냐면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아주 어거스틴과 더불어서 훌륭한 우리 이제 전통에 계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가 the perfect representation of God's substance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가장 exact copy, representation, image of God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란 얘기는 revealed God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자를 또 word라고 그러죠. word란 의미가 뭘까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분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revealed God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 그러니까 그 독특한 어떤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 인류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계를 이제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산 사람. 우린 다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렇게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믿는 순간 우린 죽고 옛 형상은 죽고 아담의 형상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채울 시리즈를 하나님이 같은 주조물로 다 이렇게 찍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때 이제 대홍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 하셨던 내용이 반복돼 나타나요. 이 무지개가 뜨여 있을 때마다 기억해라. 이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속사의 시공간 하나님께서 확보하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의미에서 보면 가인의 후손이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다 멸망했어요. 새 인류가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노아의 후손으로 출발을 했는데 노아의 형상이라고 안 그러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노아가 세컨 아담이잖아요. 세컨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피지컬리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안 그래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노아의 텍스트와 언약과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잘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들은 다 육체가 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근데 유독 그 노아만 노아와 노아 가족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빈크 여러분 공부하신다 그랬죠? 다 커먼 그레이스 안에 있다고 그래요. 무슨 그레이스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어요. 왜?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하에 혜택을 받는 자들이에요. 노아 언약하에서 무지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구속사의 시공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이 자연세계를 보존하시잖아요? 그것 자체도 언약의 혜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악인들도 다 사실 이 노아 언약하에 혜택을 받아서 커먼 그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레이스. 근데 이 노아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사명감이 있었을까요? 이 첫 번째 지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내가 세컨 아담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정말 나부터는 잘하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다 믿어요. 그 사명감 갖고 노아 방주 짓고 그 일에 순종했다고 봐요. 근데요, 이 노아의 저주 사건이 있죠. 이것이 그 노아 언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제가 영화를 한편 소개해 드릴게요. I'm Legend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어요? 예, 네, 봤죠? 뭐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좀비가 됐어요 다. 좀비 바이러스가 얼마나 센지 뭐 드라큘라 저리 가래요. 한번 물리면 그냥 다 좀비가 돼요. 그 전 세계가 다. 그래가지고 인류가 말망하게 됐는데 이 암 레전드의 이 주인공이요 이상하게 몸에서 무슨 항체가 생성이 돼가지고 좀비와 싸울 수 있는 그 항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만 맞으면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 안 걸리는 것처럼 안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좀비도 치료가 돼. 인류의 희망이에요 그 피가. 그거 사수하다가 물려 죽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아직 안 물린 인류 99.9%가 다 좀비가 됐는데 아직 안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이제 저 여자 아들이 그 이 사람이 만든 그 인류의 희망인 좀비 그 항체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영화의 뭐 끝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뭐 1년 후 이제 다 주사를 이렇게 맞은 거야. 근데 주사를 맞고 아기가 응애 태어났는데 웽 하는데 좀비인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허무주의로 끝나고 비극인 거죠, 그게. 인류의 무슨 한테 간에 곡식이 다 좀비 바이러스 걸려서 먹으면 다 좀비가 되는 밀, 쌀이 다 그렇게 돼서. 근데 그 실험실에서 우종 진짜 하나를 딱 발견해 이거를 심으면 좀비가 치료되는 거예요. 영화 똑같은 맥락에서. 그래가지고 영화 내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람도 막 10사람 주인공이 9사람 죽고 마지막 사람이 겨우 땅에 심는 걸로 끝나고 1년 후 싹이 딱 났는데 좀비 노아의 심정이었어요. 그게 노아가 자기와 자기 가족이요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새 인류가 출발한 시점이에요. 근데 자기 몸에서 나온 함 자녀에게서 부패성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난리가 치고 첫 번째 우주가 하나님으로 심판받았는데 내 몸에서 난 자식에서 똑같이 인간의 부패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 진짜 실존적인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주성 예언이 터진 거죠.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새로운 혈통의 의로움에 인류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류의 희망은 좀비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인데 방주 안에 너의 씨 말고 또 다른 구원의 씨드가 있었던 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안에 두 개의 씨드가 있었던 거예요. 좀비의 씨드와 그 원복음 여자의 후손의 씨드. 그래서 노아마저도 아까 도표에서 봤죠? 노아마저도 세컨 아담이 아닌 거예요. 노아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었고 그 노아 자신까지 포함하는 인류의 희망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씨드로 구속사는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 저주를 좀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뭐 술 취해가지고 이런 뭐 이렇게 에피소드를 적은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사실 좀 이렇게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아마저도 그래서 인류의 희망을 새 창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딴 새 인류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갖게 됐다. 2차 중보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외도 현장을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던진 거고 이제 그 결혼 관계의 언약이 파괴됐다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생명책 중보 사건이 나와요. 목숨 걸죠? 나를 차라리 지옥 보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옵소서. 이 생명책은 구원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결혼한 관계니까 지금 이제 결혼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혼을 방지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너무나 하나님이 싱겁게 그거를 이제 들으세요. 막 이글이글 불타셨는데 그걸 하세요. 그래서 너대로 내가 결혼은 유지하겠다. 그런데 3,000명 처단하죠.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얼마 안 되는 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가 이제 그 제사를 주도했던 주도급을 처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뭐 교훈이라 그럴까? 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신랑의 그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외도 현장에서 이런 일은 이렇게 허락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노. 예수님도 이제 이혼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 현장을 덮쳤을 경우는 피를 좀 봐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용서해. 저 이렇게 잘못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성경 텍스트를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생명책 사건 이전에 그 하나 독특한 일이 있어요. 금가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우상을 갈아서 그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언약 신학자, 신학자들의 그 논문에서는 어떤 그 주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켈빈 선생님도 그게 무슨 어떤 의미인가를 잘 주의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개혁주의 전통 가운데 있는 양반이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책을 하나 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니한이란 분인데 이분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의사였다가 은혜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예전에 자기 그 달란트를 그거 이제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꼭 이제 이런 부분을 재밌게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 협회에 계신 분들처럼. 근데 아주 이 부분은 저도 참 재밌게 읽었어요. 이 양반이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과학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금을 갖다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해봤는데 오늘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약술이 돼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오늘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분을 굉장히 상술해요. 적어도 다섯 정도의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송아지를 가져다가 먼저 불사르고 그 다음에 크러쉬도 빻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라운드 하는데 영어에 보면 이제 파우더를 만드는데 as fine as dust예요. 근데 원래 이 금이라는 게요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화학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한히 이렇게 확장이 된대요. 이렇게 늘어난대요. 분자 뭐 이렇게 구조까지. 그런 독특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무독성이에요. 그래서 금가루 마셔서 먹고 죽어라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 금은 일부러도 먹어요. 우리 진시황 그 황제도 그 도교의 그 신체법이 뭐가 있냐면 그 불변하는 광물 금단은단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특별한 종교 예식을 통해서 이제 도교에서 먹으면 이 몸이 이제 신체가 된다고 그래요. 신선신 그 신. 그래서 이제 오래 살려고. 먹어도 별로 이게 무해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히려고 먹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루를 시냇물에 뿌려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실험실에서 해보니까 저도 놀랬던 게 그 가루를 이렇게 빠서 물에 타면요 물이요 적포도주 색깔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유레카 그러고 야 그렇지 이게 그런 의미지 구약의 성찬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세요. 그래서 책까지 냈다니까. 제가 그 뭐 이렇게 신학자로서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논문이나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개연성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죄의 용서 부분 가장 핵심적인 중보사역에 있어서 어떤 아까 언약의 피의 메타포 그것이 이제 그 성경 내러티브 안에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모세 2차 중보와 가장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아까 그 켈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언약의 본체, 본질이란 입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된 키 텍스트는 창세기 12장에서 모세 아브라함 부르시죠. 그다음에 15장에서 특별한 언약 예식을 맺으세요. 17장에서 할례를 지정하시고요. 22장에서 그 너의 씨가 원수의 문을 얻고 그다음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12장에 말씀했던 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씨 본질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씨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잘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평생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그 언약 신학의 어떤 프레임워크로 그 본질 켈빈 선생님의 시각으로 보면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뭐 있죠? 이삭 바치는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절정은 창세기 22장이고 창세기 22장 이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아브라함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22장을 다시 읽어야 된다는 사실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22장 사건이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행간을 좀 읽어야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한두 포인트만 찍고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를 안 하죠. 왜 안 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항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대꾸를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10개, 20개가 결국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내 아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느냐. 이거는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에요. 사람 몰래에게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그 금해졌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고 돌로 맞아 죽을 죄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바치려 하느냐. 그리고 이건 내 아들입니다. 내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개, 20개 항변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을까? 하나님이 이미 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삭 갖다 바치라 안 하고 이렇게 성경 보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너의 only begotten son. 이 하나님의 설정이, 접근이 좀 독특하죠. 아브라함이 그거를 뭔가 있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나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다. 올리비 같은 선이다. 독생자다.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가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 3일길.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뭐 이견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모리아산이 결국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못 박히신 그 산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꼭 지형학적으로 그게 맞는다. 그건 이제 관계를 떠나서 이미지가 같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이제 칼과 불을 들고 가죠. 심판의 주의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자신의 이제 셀프 디펜스가 있으셨다고 봐요. 뭐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이해하면서 빠지지 않는 개념이 뭐냐면 the wrath of God이라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 죄 앞에서의 진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신학까지 오면서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성부의 진노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찬양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 필연적 결과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켈빈도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내가 좀 억울하다 그거죠. 내가 진노를 쏟아붓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마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예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 물론 대속이 거기에 핵심이고 빨리 가면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언약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을 재해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을 이미 아브라함이 가졌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예요. 얘가 약속의 자손이고 얘를 통해서 실제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육적인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텐데 지금 잡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죽었다 살아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 하나님이 얘를 살리시겠거니 부활신앙으로까지 그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급격히 성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언약신학자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여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겠어요. 근데 딱 한마디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질문이었죠. 이 순간에는 무너질 뻔했어요. 사실 그 아들이 번제와 어린 양 어디 있나 할 때 야 내가 차라리 좀 더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입술 꽉 깨물고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차마 너다 얘기는 안 하고 사실은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여호와 이레 아니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무슨 개념이 나오죠?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삭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갔는데 정말 그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대속의 그 레슨이 싹 이동을 하죠. 이삭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서 이제 대신 바쳐지게 되는데 그 램오버가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자기의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메시아 사건에 대한 정말 철저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구속사역의 청사진을 클리어하게 사실 계시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복음서 사건이에요. 성경을 양심대로 읽는다면 두 군데서 멈춰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멈춰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허락할 수 있었을까? 구약에 그게 있어요. 22장에서 멈추도록 하셨어요. 왜? 거기서 메시아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구속 모든 건물이나 차에 청사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3장 15절에서 주시고 아브라함을 주실 때만 해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22장 사건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구속사역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제가 잠깐 제 간증하겠습니다. 제 21살 때 사진이에요. 지금과는 많이 틀립니다. 살이 뭐 몇십... 이때가 이제 제가 병원에 갔다 퇴원한 날인데 제가 크게 수술 받았어요. 그 이제 척수 속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 촬영했더니 또 하나가 발견돼서 이게 이제 그 조직배양 검사하기 전에 벌써 80%는 이제 튜머러스하다고 이제 캔서 같다고 이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 번 병원을 옮겨 다녔는데 마지막에서 악성종양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듣다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 아산재단 중앙병원 그 대합실에 사람들 많았는데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두두두두 떨어지면서 그냥 21년을 키웠는데 아깝다. 계속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이에요. 믿음이 없이 그냥 애가 21년 키웠는데 아깝다 그러면서 막 두두두두. 저도 사실 마음이 제가 이렇게 좀 추스려야 되는데 그냥 어머니에게 위로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 결국 이제 크게 수술을 했어요. 막 이렇게 쇠로 한 14방 받고 이제 째고 이제 봤더니 이제 그 암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 직사도록 사실 했죠. 그래서 살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그날 퇴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5월 8일 날 수술을 받았고 퇴원은 물론 5월 말에 했고 이제 처음에 그 정보 받은 게 3월 21일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되게 슬프죠 얼굴이. 저를 양복을 딱 사러 이렇게 해 입히고 그 이렇게 사진 한 40통 찍었어요. 이렇게 서울 시내 이렇게 전국의 유명한 공원들 다니면서. 이 무덤은 이제 저희 우리 큰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묘예요. 거기 묘도 가고. 그런데 이제 다 놀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슬퍼요. 모든 사진이. 그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진앙이 없고 있고. 저는 이때 좀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나머지 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부모님 마음 잘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10년 후에 알았어요. 10년 후에. 그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히 10년 후에 같은 5월 달에 제가 이제 결혼해갖고 우리 여기 큰아들 성진이가 이제 성진이 1년 6개월 때 얘가 아팠어요. 좀 심하게 아팠는데 딱 욕대 사진이에요. 수요일날 교회 가려고 그 옷을 갈아입히는데 여기 이렇게 열이 나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합동신학교 그때 다닐 때 1학년이 처음 입학해가지고 수요일에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서둘러서 일찍 출발하자 가다가 분당 차병원에 들려서 엑스레이 딱 찍고 가기로 했어요. 괜찮나 보려고. 괜찮겠다 생각했죠. 정형외과 가서 근데 4시 한 10분경 15분경에 도착해서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그걸 찍는 사람이 벌써 이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의사대가 바로 의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이게 이제 우리 성진이 사진 아닌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 뼈가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급성 골수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만 돼도 뼈가 확 녹아서 없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4시 20분인데 내일 아침에 빨리 수술 들어가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8시에 수술을 잡았어요 날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급성 골수염이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수술을 이제 했는데 병명이 나왔는데 그 째보니까 급성 골수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 예상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암인데 너무나 이렇게 좀 심한 암이고 자기가 치료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배양 검사만 하고 살짝 퇴치하고 그냥 다시 덮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병명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한참 걸리고 병명이 나온 게 이제 랭거한스 셀스 히스티오사이토시스라는 이제 병인데 그 백혈병의 일종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그 백혈병동에 입원하고 같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랭거한스 셀이라는 특정 백혈구가 이상증식하는 병인데 아주 희귀병이래요. 그래서 어디든 발병을 하면 그것이 이제 얼마나 파괴력이 치사율이 높냐면 그냥 오르건에서 발병을 하면 그냥 그 위고 뭐 내장이고 간이고 뭐 1, 2주 만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죠. 금방 치사율이 높아서 제일 나은 경우가 이제 뼈에서 발병하면 뼈에서부터 진행하니까 그거는 좀 제일 나은 편인데 뼈도 뇌나 이렇게 척수 이런 데서 발병하면 바로 그냥 죽는데요. 제가 실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거는 머리뼈에서 발병한 아이의 그 진행 속도에 한 1, 2주 만에 뇌가 저렇게 없어졌어요. 그냥 죽어요. 우리 성진이랑 같은 병에 앓았던 미국인데 얘는요, 얘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울렸는데 눈에서 발병 시작했는데 정확히 2주 만에 눈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무섭죠? 근데 이제 이 병에 우리 성진이가 걸린데 성진이는 그래도 제일 좀 나은 케이스였어요. 뼈에서 발병을 했어도요, 이게 정확히 이제 중가운데서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양쪽으로 쭉 올라가서 양쪽 끝에 생장점이 조금씩 남은 상태였어요. 완치가 돼도 생장점이 먹혔기 때문에 이제 기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되게 무섭죠. 그리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몸에서 또 어디서 발병할지 모르니까 그거 검사가 이제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병 진단이 딱 나온 그날, 이날 우리는 계속 이제 저도 이제 10년 전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급성 골수염일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최악의 상황 준비는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의사가 딱 와가지고 이제 그 사형 선고 비슷하게 딱 하고 그냥 자기는 못 고치니까 다른 병원 가라.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소아암 그 제일 권위자였던 백혈병 그 권위자들 이양 선생이 있는 한양대 병원으로 우리가 갔는데 그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딱 간 날 성진 엄마가 이제 막 울기 시작하죠. 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그 닭똥 눈물 그거 있죠? 우리 엄마가 흘렸던 거. 그게 그냥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 한마디 겨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마디가 딱 떨어지기 무섭게 우리 교회 이제 한계수 전도사님이라고 영화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우리 애가 이제 이거 정형외과 뭐 이렇게 뼈 어떻게 금간 줄 알고 입원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왔다가 저희를 이렇게 보고 눈치 딱 보시고 제가 그냥 기도하고 갈게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막이 진짜 막 10년, 20년 같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정막을 기도로 깨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누가 남긴 거냐면 이게 이제 처음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왜 이 사진을 찍어줬는지 모르겠어요. 항암 치료 이제 첫날 받은 건 아닌데 이 최영순 전도사 이제 처음 그때 이제 3월에 합신 입학해서 이때 5월이니까 아직 다 사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잘 친하지 않을 텐데 저는 여기 앉고 그분은 여기 앉는 분인데 중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인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아 자기도 이런 일이 처음이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빨리 안전도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위로해라 그러시더래요. 합신에서도 이런 일이 둘 다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이런 그런 전통이 있으면 쫙 이렇게 해서 할 텐데 그 자기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음성 메시지로 남겨놨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들을 때 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딱 부딪힌 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근데 어쩌면 제 상황하고 그렇게 딱 맞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낭떠러지로 데려가셔도 밀진 않을 거야. 밀진 않을 거라는데 확 밀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족했어요. 실족하면 안 되는데 실족했어요. 근데 아주 엎드러졌는데 아주 엎어져 있지 않은 것은 말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이 상황 알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주의가 들어가는데 야 우리 성진이 살겠다 딱 그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길을 정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처음 지금 들어가는데 끝이 있구나.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끝이 죽으면 해피엔딩이 아니면 뭘 그걸 기뻐하겠나. 저는 어쨌든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진이 틀림없이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다만 이게 연단에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잘 견디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진 엄마 할 위로할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음성 메시지 듣고 위로 받고 이제 연단에 그 시작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3년 동안 2년 반은 거의 병원에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보통 간증을 하면은 하다가 신나게 하다가 까먹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성진이 준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앉아있는데 의사가 그 입에서 기적이라 할 정도로 정말 우리 교인들 뭐 합신의 사람들 진짜 기도 많이 받았죠. 수천 명이 기도하고 그냥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없어졌던 뼈도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뼈가 실하게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생장점도 다 이렇게 온전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지 간증도 하지만, 정말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깨달음을 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 언약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과 이제 그 직접 연관이 되는데, 그 백혈병 병동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매일같이 아침에 피를 뽑아요. 이제 많이 뽑아요. 근데 얼마나 이제 그 참 마음이 아프냐면, 아기들이 그 주사바늘 뽑는데 울잖아요? 그거 한 6개월 있으면 안 울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그 일상이 있으니까 보통 애들은 막 울고 자지러지는데 이렇게 있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나길 바라죠. 근데 우리 성진이도 그 단계까지 갔어요. 주사만 되면 막 울고 그러다가 얘는 웬만하면 안 울어요. 이빨을 뽑아도 안 울어요. 그 치과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고통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거 보는 부모 마음이 무너지죠,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얼마 전에 독감 예방 주사만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살아났어요. 아기를 데리고 한 번에 주사 네 방을 먹은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빨리 해 그래요. 빨리 끝내라고. 그런 이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근데 주사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제 골수 검사라는 걸 받아요. 그거 이렇게 골수를 직접 이만한 주사바늘로 해서 채취를 하는데 그거 엄마가 옆에서 보단 기절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힘든 거는 다 했어요. 그거. 부모님도 안 오고 무서워서. 그 애들이고 이제 성진이 데리고 이제 제가 그 수술실 앞에, 처치실 앞에 이제 있었는데 그 1년 6개월 된 아기를 갖고 이제 의사들이 막 여러 명이 그걸 잡아 누르는데 그거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그 골수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지러지게 울죠. 그리고 그 시트가 보니까 막 이렇게 피가 그냥 거기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이제 애하고 저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죽겠더라고요. 이게 이걸 내가 웃으면서 용기를 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같이 울어야 되나 뭐라 그럴까, 그 비참함. 그리고 그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적당히 이제 끝냈잖아요. 이 가슴이 너무 아프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실제 가슴이 이렇게 통증이 막 와요. 제가 이렇게 너무 아프면서 그때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좋았겠다. 왜 좋았을까? 사랑하는 사람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 말로 이렇게 막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구나. 주사 하나를 대신 맞아주지 못하는구나. 저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했어요. 근데 그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면 왜 십자가 사건 허락했을까? Divine weakness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뭐랄까, 하나님은 약하다는 거죠. 그런 신학의 움직임까지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서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성진이랑 제가 미국에서 이제 즐겨보던 동화인데 이게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돼 있더라고요. 보면 처음부터까지 내용은 유치해요. 토끼의 아들이 아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아빠가 나 이만큼 사랑해. 하늘 땅만.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큰 토끼가 나는 이만큼 사랑해. 그 다음 페이지는 난 아빠 이만큼 사랑해. 아빠는 난 이만큼 사랑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애들 사이에 베스트셀러예요. 그 아주 그 요거 하나 해가지고 아주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말로 그렇게 하죠. 그게 근데 실제로 실천으로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부모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늘과 땅을 이을 만큼 바다와 우주 공간을 채운 만큼 우뚝 이거를 그냥 상징으로 보여줬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대속.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죄는 얘가 졌는데 왜 얘가 대신 죽어? 근데 우린 그거 이해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세뇌 교육이었어요. 그게 한번 설명해서는 말이 안, 그게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매주 와서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얘기 듣고 예배를 드리고 1년 몇 번 절기를 하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내가 자식하면 그냥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대속에 대한 레슨을 우리의 그 사상, 인간의 그 뇌 구조 가운데 그걸 집어넣으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선교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신세 지금 못 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선물을 했는데 그거 꼭 갚는 사람 있죠? 전도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서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대속의 레슨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그 이거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그 끝나지 않고요. 3차 중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혼인관계는 지속을 해도 내가 너희랑은 도대히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동행을 거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멸하게 하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데 약속대로 다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랑 못 가겠다. 왜?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는 법은 어디냐. 내가 가는 도중에 욱하는 심령에 너희를 다 초토화시킬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결사적으로 또 세 번째 중보를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장신구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없는 구원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중보예요. 하나님 같이 가지지 않는 구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중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순전히 너 때문에 네 마음을 평케 하리라 하고 이제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제 동행을 결심하세요. 근데 이것이요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구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고백하죠.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더러워서 너랑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누르는 펠로우십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것, 내 생명을 보존하신 것, 오늘 아침에 내가 숨을 쓰고 이렇게 눈 뜬 것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요. 구원 얻은 것 말할 것도 없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그것도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출애굽기 나머지 장에 보면 실제로 성막 건축되는 내용이 신혼집을 건축하고요. 마지막 신랑 신부 합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고 합방을 하세요. 그 19장에서는 그냥 불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구름으로 임재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몸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팍팍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신혼여행 가셨게요? 어디로? 카로 넣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는 좀 해보세요. 어디로 가셨을까? 광야로 가셨어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광야에 볼 게 있어요? 볼 게 없어요. 신랑만 바라보라고. 바람 폈잖아요. 신랑만 바라보는 훈련. 한 2주 코스 계획하셨어요. 2주면 가거든요. 빨리 가면 1주 가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바람 폈어요. 얘네들은 안 되겠다. 2주가 40년 됐어요. 40년. 근데 이제 그 광야의 방황의 역사도 신혼여행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부사랑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사랑과 같습니다. 그 출애굽기 이후에 1400년 역사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출애굽기 레위기 26장과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으로의 올 역사를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길로 나눠서 설명하시는데 너희가 정말 이제 바람 안 피고 내 언약 백성답게 이렇게 잘 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고 IMF 안 난다. 어떻게 나냐면 네가 다른 나라의 빚을 꺼주고 네가 다른 나라의 빚 이렇게 꾸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이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 내용에 또 있어요. 그 반면에 저주 얘기를 예비하시죠? 이거 우리 최덕 성사님 설교 잘 해주셨죠? 이 언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제 들어가도 복 받고, 이렇게 해도 복 받고 그 내용이 쫙 나오는데, 언약 신학자들이 저주를 연구해 봤어요. 저주를 연구했더니 한 3단계가 있어요. 기냥이 아니고, 첫 번째 단계는 자연재앙 저주, 두 번째 단계는 전쟁, 세 번째는 쫓겨남인데, 레위기 26장 텍스트하고, 신명기 27장부터 쭉 그 내용을 보면, 각 단계도 다 세부 단계가 있어요. 7배의 저주를 막 세 번씩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그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그러면 유일신 야훼 신앙으로 그렇게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후 14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데는요, 한 맥시멈 잡아도 200년 안 돼요. 나머지는 철저히 그 가나안 신과 더불어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적지가 발견되면요, 마치 오늘날 비유로해서 십자가가 발견되면 그 옆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같이 발견돼요.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남자 새로 또 사귀어가지고 그냥 양다리 걸쳤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기 가고 밤에는 이제 집에 들어오고. 이 생활을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그 때를 제외하고 한 맥시멈 잡아서 한 뭐 120년 잡고 나머지는 계속 그런 이중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아방 때 이르면, BC 9세기 아방 때 이르면 국가적으로 종교를 아예 바꿔요.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아예 국가 종교를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선포하고 여호와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여호와 신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주게 대학살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냐면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자기 하나 남고 다 잡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배도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 3년 반의 기근이 기록됐죠. 우리 또 목사님이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냥 우연한 기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적 저주, 자연재앙 단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저주 단계로 진입했음을 설명해 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7년 대환란의 뭐 첫대 둘째 나누듯이 3년 반 대기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들의 아버지고 어머니 엘리사에 당하고요. 나머지 도표가 그래도 한번 돌아간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치달아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때로 보내요. 이 역사의 흐름을 좀 돌이켜보려고. 대개 BC 8세기, 7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왜 나타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도표 아래로 빠져나가겠다.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이 저주 단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열왕기 이제 하 6장에서 성취가 되는데,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아람이 시리아인데, 아사 작전을 썼어요. 피를 뭐 흘릴 게 있냐? 아예 성을 포위하고 굶겨 죽이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다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이 이제 시찰을 한번 나갔는데, 그 어떤 여인 둘이 온 거예요. 우리를 재판해 달라고. 뭐냐면 억울하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우리 나도 아기가 있고 저 옆집 여자도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잡아먹기로 했대요. 근데 차마 자기 아기 자기가 못 잡아먹으니까 뭐 보신탕 할 때도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옆집 사람이 잡고 옆집에겐 내가 잡아서 그거 먹고 두 가정이 다 살기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했던 저가지고 내 아기가 먼저 잡아먹힘을 당한 거예요. 이웃집 여자가 잡아서 그 고기로 두 가정이 다 살았어요. 비극이죠. 근데요 고기가 들어가니까 모성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 아기를 먹을 차례인데 자기 아기를 숨긴 거야. 그러니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왕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 아기 찾아서 우리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거 이제 비극 앞에서 이제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죠. 네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신에선 언약에 나온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 단계로 향해. 이것도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전쟁 단계의 마지막 분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이것에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것까지도 예언이 돼 있더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냐? 나라 망해서 우린 쫓겨난다. 그래서요 대선지 소선지 한 17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메시지가 다양하지만 공통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선지자라고 해서 그냥 확 갑자기 무슨 계시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저주이다. 그럼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쳤던 거죠. 오늘 엘리야 지금 승천 사건을 하고 있죠. 엘리야의 사역은 그래서요. 이 흘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려는 사역인데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신랑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사역인데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신교 사회에서 자기가 참신인 것을 확 불로 한번 드러내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나이다. 그걸 간구했어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그걸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 기도를 응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그 전투 사건이 나오죠. 그 안에서 850명의 선지자 한판 붙었잖아요.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아시니까 상술하진 않을게요. 그랬는데요. 그 결과로 과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퀴즈. Yes or no예요. Yes? No. 예, 이제 좀 대답하시네요. No입니다. No. 이 엘리야는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 인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려면 사업을 확 망하게 하든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확 잡아주면 얘가 회개하겠나이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로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선언했죠. 백성들이 안 도와줘요. 그게 뭐 유리겔라로 뭐 이렇게 일시적인 마술이 됐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 잡아 죽이는데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드라마를 찍는다면 여기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처럼 꾸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그냥 그 좌절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될 줄 알았는데 로뎀나무는 그렇게 낭만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좌절이고 희망이 사라진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던 나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살을 원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기서 위로하죠. 잡아서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마운틴 호렙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마운틴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재밌는 일을 행하시는데 야 내가 너 앞에서 나를 확 드러낼 텐데 너 한번 거기 서 있어봐라.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막 그걸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 계시지 않더라 계시지 않더라 마지막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영화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난테 스피그나 트위스터 같은데 영화에 나온 자연재해는요 집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만큼까지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산을 갈기갈기 찢는 정도의 바람이었어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토니도예요. 지진, 불. 그래서 이제 지진은 찾아봤더니 최근에 2012년 영화에 뭐 이 정도 지진 환상 가운데 이걸 다 본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레슨. 요나로 하면 박농쿨 교훈과 같은 장소예요. 너는 생각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 확 한번 드러내면 마음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이런 지진과 불과 바람을 다 사용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항복되는 게 아니야. 봐라. 사람은 이 영화들 보면요 각 영화의 주인공 물론 픽션이죠. 주인공들이 자연재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트위스터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 피할 때 그걸 연구하러 따라 들어가요. 레슨. 사람은요 마음만 먹으면 죽음을 불사하는 존재예요. 자연재해 따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화대로 안 된다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은 바빙크의 하나님 형상 보면 한 네 번째 뜻에 이거 나와요. 자연에 대한 도미니언.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자연 현상 앞에서 사람이 주눅 들고 위압 들고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거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따위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요나의 박넝쿨 교훈하고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는 악에 받쳐 있어요. 이제는 자기는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죽기를 강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으니까 막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내가 지나갈 테니까 그 앞에 서 있어봐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엘리야가 무릎 꿇었다는 얘기 없어요. 거길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 봐라. 너 서 있잖아. 불이 뭐야? 그 지진과 거기에도 너 버티고 서 있는데 너는 이런 현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억지로 엎드려서 절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억지로 정복하길 원하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정복되는 게 아니야. 너는 버텼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보고 드러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레슨으로 엘리야에게 레슨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의 그 사역은 마음은 어떻게 돌이키느냐? gentle whisper예요. 개미 소리만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뭐죠? The word. 말씀이죠.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다 놓은 자리에 그 가운데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햇님과 달림, 햇님과 달림, 햇님과 바람 이거 있죠? 이 나그네 옷 뺏기는 거 완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죠? 햇님이 녹여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말로 해서 마음의 항복을 얻어내겠다. 우리는 지금 왜 엘리야의 그 사건이 비극이냐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엘리야의 비극이 사건이 비극인 것이요. 호렙산에 가면 이게 이제 김성수 구약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내용. 나중에 구약 언약 신학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미 제가 합신 때 배웠더라고요. 김성수 교수님 우리나라의 최고 언약 신학자로 제가 봐요. 이 호렙산 이거 갖고 수업 한 3시간 하였어요. 이게 더 케이브에 하 정관사 붙어가지고요 결혼했던 그 장소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세에게 나타난 모세 동굴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있는 일인데 거기서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뭐 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보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 다음으로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엘리야는 무서운 사람인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다 죽이고 나만 남았으니까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검사가 돼서 고소한 사람이에요. 그 논리대로 가면요 이스라엘 싹 초토화 시켜도 이제는 좋다 이거예요. 모세는 초토화를 결사하고 반대했죠. 이 저기 엘리야는 검사가 돼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매한 중매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이혼을 중재한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만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이 뭐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 뭐죠? 재혼이죠. 메시아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더 케이브로 가서 만난 다음에 오늘 승천이 있기 전까지 성령께서 엘리야를 특정한 장소들로 데려가요. 이것이요 우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그 결혼 장소로 갔죠? 그 다음에 길갈로에. 길갈은 세컨 제너레이션의 할례 장소예요. 세례를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연합. 결혼의 의미죠. 세컨 제너레이션은 못 봤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한. 그거에 근데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비저블한 사인으로 여기서 할례를 행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베델. 베델에서 그 군사들이 매복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로 데려갔어요. 요단강을 도하여 요단강 동편에서 승천이 있었습니다. 벌써 구속 역사를 아는 사람은 머리가 쭈뼛하죠. 왜? 이게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마치 비디오 테이블 거꾸로 돌린 것처럼 정확히 리와인드 하고 있어요. 머리가 쭈뼛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했던 사이가 깨졌어요. 남자친구가 나오래요. 어디로 처음 만났던 장소. 거기서 나 돈가스 사줬는데 그 도로 내놔. 그 다음엔 길갈로 어디로 데려가서 반지 줬던 장소. 반지 내놔. 하나님이 각 역사적 출애굽의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건 무효다. 없던 거다. 없던 거다. 그래갖고 두 사람만을 위해서 기적을 요단강 도하를 기적을 해갖고 동편에서 싹 엘리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벌써 알았죠. 하나님이 이 땅 버렸구나. 하나님이 떠난 교회구나. 더 이상 약속의 땅 아니구나. 그래서 절규가 나오고. 그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비극이잖아요. 빨리 긍정적인 부분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비극으로만 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죽지 않고 데려갔다. 승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야 재림 사상의 신앙으로 나와요.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져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성을 잊지 않고 메시아 신앙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의 엘리야 죽지 않고 데려갔다. 죽지 않고 데려가서 엘리야 반드시 다시 보내주신다. 이거는 예수님도 인정한 민간신앙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믿지? 그래서 메시아 기다렸지? 그 엘리야 왔어.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요한. 미신적으로 온 게 아니라 사역의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이 마음의 사역이라면 세례요한 사역이 뭐죠? 아비의 마음, 떠났던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마음의 화해 사역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인정하신 신앙. 또 하나는 남은 자 언약. 이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 최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끝까지 보라 이거예요. 저주로 끝난 게 아니고요. 30장 밑으로 내려가면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예요. 벌써 이제 그 레위기에서 이미 얘기하셨고, 너희가 저주받아가지고 다 온 나라로 흩어졌던 때라도 회개하면 내가 하늘 끝까지서 다 회복시키겠다. 하나 모리베이션 더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재밌으세요. 너희가 원래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받았을 축복보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더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티베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회개하자. 저는 처음에 신학교 와서 렘넌트 언약, 뭐 남은 자 사상 배울 때요, 하나님이 100명 중에 90명 다 죽이고 10명 좀 남겨서 구원한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엘리야가 쫙 승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손에 결혼반지가 아직 안 있더라 이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겉으로는 막 이어나 파괴됐다 떠난다 이러지만 실제로 하나님 마음에 한순간도 결혼반지 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남은 자 언약의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다 얘기하셔. 7이 받고 다 팔려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 70년 됐다 이제 돌아왔어요. 회복이 역사적으로 됐고, 마지막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냐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더블로 임하기 원합니다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갑절이라는 의미를 해석 잘해야 돼요. 이거는요, 두 배라기보다는 더블 포션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블 포션은 장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가업이 그대로 계승되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 떠나시길 원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계승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어려운 일 구하는, 원래 성령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왜 이렇게 처음엔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지금 막 이혼도장 가정법원 가서 찍고 오는 마당에 재혼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좀 낯간지럽지 않냐?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로워도 지금 이혼단정 쫓고 오는데 다시 또 재혼하자는 거는 좀 힘들겠다. 그러나 엘리야 생각에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네가 만약에 내가 승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 너의 생전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의 심정은, 우리나라 이상한 시인이 잘 노래했어요. 실제로 이상한 시인이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거의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 어디 있어요? 약속 땅 없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요단강 다시 건너가면 죽어요. 엘리야도 죽이는 마당에 자기가 하면 안 죽겠어요? 시국사범인데. 그 땅은 하나님도 버렸어요.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토 호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죽이고 안 들켰어, 안 잡혔어, 만주로 도망갔는데 만주에서 독립운동해야 돼? 아니면 우리나라 들어와야 돼요? 누가 생각해도 왜 들어와요? 오면 국가적 손실이지. 엘리사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들어가면 죽는데, 자기 소생도 없는데, 하나님마저 버렸는데, 성령도 떠난 교회 남아야 돼요? 교회 떠나야 돼요? 하나님도 포기한 우리의 깨어진 가정, 거기 남아야 될까요? 거기 들어가야 될까요? 엘리사는 들어갔어요. 엘리사 이 표정이 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는 심정으로 갔어요. 정 때문에 갔나 봐요.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의 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이게 성령께서 하신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가니까 여기서 생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성령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한 두 시간 있다 다시 오신 거예요. 간도 쓸개도 없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잠깐 퍼포먼스 하시고 다시 임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무엇으로?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젠틀 위스퍼의 사역, 말씀의 사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심판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데 그 상징으로 주어졌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요단강 도하하고 다시 여리고 정복, 힐링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곰이 나와가지고 어린이들 잡은 사건 있죠? 그게 어린이로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유스예요. 오늘날로 하면 뭐 조폭 같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대머리 때문에 화났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말 때문에 그래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스승 승천했다며? 너도 따라가지 여기 왜 왔냐? 그거예요. 넌 오면 죽어.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셨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심판과 힐링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에스겔의 엘리사가 엘리사 버전으로 나온 에스겔 37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집을 목숨 걸고 시국사범을 숨겨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목숨 건 신앙이죠. 근데 엘리사가 볼 때 이 집안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하지 않았는데 자식을 주겠다 그래요. 구하지 않았는데 자식을 줬어요. 기쁨이 됐죠. 수년이 흘렀어요. 4, 5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어요.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하던 죽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가서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죠.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야 돼요. 방인선 목사님이 너무 번역을 잘하셨어요. 주의를 잘하셨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Didn't I ask for the hope이라고 해요. Why did you stir my hope? 내가 언제 희망을 구하더니까 왜 쓸데없이 희망이 없는 우리 가정에 와서 희망을 던져주고 이제 그걸 뺏어가는 건 뭡니까? 희망이 없던 세계에 하나님이 희망을 던져주고 그걸 뺏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다른 사람 다 물리죠. 시체 앞에 눈에 눈을 맞추고 코에 코를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춰요. 사람은 죽으면요 바로 부패하기 시작해요. 입에서 뭐 나온대요. 아무리 사랑해도 시체와 입을 맞추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그 제사장을 제외하고서는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엘리사가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물리고 그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결사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체와 같다. 죽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성도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강을 기적으로 요단강을 도와주셔서 보냈을 때 자기의 객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구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릴 때 마른 뼈가 하나님께 생명을 줘서 에스겔의 37장에서 생명을 일으킨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굉장히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엘리야의 스토리 간에 요나의 스토리도 있고 에스겔의 스토리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구약 전체를 이제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 세계를 다 품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기 3개 대륙이 만나는 결절점에다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잘 이렇게 계시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을 오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 계획 선택은요 항상 보편을 지향해요. 세상을 지향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부르실 때도 너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선택 가운데 항상 부르신 가운데 제사장 개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런 비전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냥 이런 신을 섬긴 거예요. 뭐 특별히 우상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정화수 떠놓고 비는 그 신 섬긴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바알가세레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게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들기로 했던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가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건 내가 느끼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서 나도 나의 눈물을 흘리기로 했던 것,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던 것, 그러한 순간들 내가 장가 가서 아기 낳고 살면서 그거 다 퇴색되고 오늘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내 그냥 작은 소망이 소시민의 소망으로 바뀐 것, 그게 타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그냥 어느새 나도 나아버렸던 것, 그게 이스라엘의 타락이었던 거죠. 우리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의 늪에서 하나님께서 재정복의 역사에 이루실 것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결국은 새 언약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예표를 진짜 마지막 예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양승원 교수님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말레이시아에 원래 대나무가 빨리 자라잖아요. 이런 나무가 있대요. 비료주고 물주고 1년 지나도 안 나와요. 2년 돼도 안 나와요. 3년 돼도 안 나오고 4년 돼도 비료주고 물주고 비료주고 물주고 아 이게 얘는 죽었나 보다. 5년째 될 때 싹이 처음 착 나온대요. 나오나? 예. 저런 대나무 죽순이 나오고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나면 이 대나무가 자그마치 100피트 30m로 자랍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전도하시는데 비료 죽음을 주고 비료 죽음을 주고 죽었나 비료 죽음을 주고 좀 더 참으세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확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진짜 6개월 만에 지난 30년의 신앙생활 착실히 했던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이 성숙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심정으로 새 언약과 구언약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비약적인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거 이제 예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은 맛보기. 네, 오늘 은혜를 조금 받으셨다면 그건 아주 에프타이저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담하신 새 언약에 관한 얘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꾸 마지막이죠? Gentle whisper.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가 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조금 심하게 해석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난 실존적으로 대면한 젠틀 위스퍼, 그게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새 언약의 시대를 일궈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켈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음을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언약의 핵심,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늘 생각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엘리사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심지어 저희 눈에 하나님도 포기한 것 같은 이 민족교회, 하나님도 떠난 것 같은 이 교회, 하나님도 떠난 것 같은 이 깨어진 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에 저희가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참으로 저희가 간구하며 참으로 엘리사의 결사적인 기도처럼 모세의 결사적인 중보기도처럼 이 민족교회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말씀과 성령에 의한 재정복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저희 당대에 하나님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교회 주님께서 부르신 줄 압니다. 사람이 볼 때 참으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참으로 이러한 시대에 과연 말씀 갖고 되겠냐, 성령 갖고 되겠냐 이렇게 외치는 교회마저 그렇게 등을 돌리는 시대에 주님의 말씀 혼자 붙잡고 주님의 성령 의지하여서 나가는 교회이오니 이 교회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민족교회 이 교회를 통해 재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은 사랑이 인두로 짖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품고 계신 그 사랑으로 참으로 이웃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